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펼쳐 보이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어떤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하나하나가 내 멋대로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이 세상은 어쨌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뭐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역시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우리 역시도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일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면은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는 이 목적에다가 또 천국 가야 한다는 이 목적을 한 개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세상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오히려 더 확고한 주관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잘 살아야 한다. 이런 분명한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다가 천국도 가야 한다는 이런 목적을 한 개 더 갖고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엉거주춤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버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돈이 최고다 이것도 버리지를 못하고 또 천국이 최고다 이것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뭐죠 엉거주춤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실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둘 다 내 것 되는 거죠. 그게 소위 기독교인이 바라는 겁니다. 둘 다 내 것 되는 거, 돈도 벌고 천국도 가는 거. 자 그렇게만 된다면요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고 예수 믿고 헌금한 보람이 있다 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분명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부모들도 젊을 때는 자식하고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지만은 나이가 들면 어디 자식 찾습니까? 자식 다 소용없고 돈이 최고고 돈이 효자다. 이런 말로 바뀌거든요. 이처럼 돈돈하고 살아간 세상에서 돈 없는 자가 당할 수밖에 없는 서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미리 좀 많이 벌어둬가지고 내 미래를 예비하겠다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처럼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한 돈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런 말을 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게 이처럼 우리가 그토록 최고적인 돈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을 두고 보면은 참 우리는 곤란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말씀 때문에 곤란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 되는가? 그게 참 제가 의문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뭐 넌 말해라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집을 버리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고 또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말씀 때문에 참 곤란하다 이에 말씀에 갈등이 된다는 이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속해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신앙인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돈이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시 세상을 사랑한 데는 돈이 최고라는 그 입장을 쉽사리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뿐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갈등을 가지게 되고 곤란한 마음을 가지지를 않는다면 이건 정상적인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면 일마당의 뿌리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바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돈 사랑하지 않는 인간 되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마음 놓고 돈 사랑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죠. 다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단지 우리를 돈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것은 돈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인간 되어라 이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한 내 일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건 돈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죠.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일을 내가 사랑한다 그럽니다. 내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탐욕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필요한 건 돈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면 돈이 분명히 들어가게 돼 있고 또 필요한 걸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당장 차를 한 대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를 사고 싶다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 말입니다. 결국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주는 셈이죠. 근데 차는 사고 싶은데 돈 없을 때 결국 돈이 없다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결국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불만이 없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차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가 차 한 대 사려고 다음 주 헌금하겠다 뭐 그렇게 주부에 적어놨는데 차를 꼭 사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샀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죠. 사고 못 사고는 역시 하나님께 달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꼭 사야 된다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만약 헌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못 사게 되어있을 때에 결국 목사 크게 실망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원망하는 겁니다. 왜 헌금 안 했노? 뭐 이게 지금 꼭 헌금 안 하면 원망하겠다는 그런 말 돼버렸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저에게 있어 차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꼭 사야 된다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바로 이름만 필요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꼭 해야 된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꼭이라는 이것은 우리들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분이죠. 바로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뭐냐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씌워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꼭 이런 말이 씌워져야 돼요. 그 외에는 꼭이라는 이런 말을 버리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것이라는 건 잃어버려도 좋은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것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하고 계획한 거, 그 모든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이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루고 싶은 것 꼭 해야 된다,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은 바로 그분에겐 돈이 최고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마음을 이루는 건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고는 싶지만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라면은 그분에게는 돈이 최고일 리가 없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만큼은 꼭이라는 이 단어를 빼뿌리세요. 무슨 일인지 간에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생각에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생각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올해 나눠드린 달력에 적은 성경 구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높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건 있어도 좋은 것이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편안한 삶이에요. 근데 안 하면 안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일이 안 되고 적게 주어지고 어떤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문제에서만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꼭 믿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것은 잃어버려도 되는 것들이지만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은 꼭 있어야 되고 천국도 꼭 가야 된다는 이런 이중적인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돈이라는 건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지만 천국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확고한 가치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누가 진짜 할례당인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보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성전의 제사도 드려야 된다, 이런 인간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에다가 인간의 손으로 행한 것을 갖다 보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워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가치 있는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지만 또 쓰는 것이 별거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진짜 할례당이 누구냐, 진짜 할례당은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 봉사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이다, 자기 육신의 걸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 사람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곧 진짜 할례당이다, 이런 말을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음이 육신의 것으로부터 멀어진 그것을 가지고 바울은 할례당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육신의 걸 두고 말한다면은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너희에게 내세울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육신의 걸 이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 일이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자신에게 육신의 조건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나도 얼마든지 잘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육신 조건, 그게 뭔가 하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 열심은 교회를 핍박했다, 흠이 없는 율법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조건이었어요. 자랑거렸다, 이런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보면은 그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뭐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느니 뭐 베냐민 지파라느니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주 정통적인 이스라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은 부모가 유대인인, 양쪽 부모가 다 유대인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유대교 집안이라는 것이죠.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를 어른에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나중에 유대교를 믿게 돼가지고 개종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교를 믿고 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8일 만에 받았다, 이런 얘기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다, 결국은 정통 이스라엘이다, 하나의 그런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 사이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 아들, 아, 이삭의 형이, 형제죠.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몇 살에 할례 받았습니까? 13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후손은 13살에 할례를 받는 게 전통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못한 그런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삭이 언약이 이어간 자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통 이스라엘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한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또 자랑할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출신 성분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뭐 장교도 다 같은 장교를 취급받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육군 사관학교 나와줘야만이 가장 정통 있는 장교다, 이렇게 알아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 사실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큰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베냐민 지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자랑거리가 된 이유가 또 있어요. 우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이 가장 사랑을 많은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남쪽 유다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한 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니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다른 곳에다가 제단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베냐민 지파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남쪽 유다와 함께 했던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 가문인 다윗집에 충성했다는 거,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다, 이것 자체가 신앙의 절기를 지켰다는 이런 뜻에서 하나의 자랑거리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수양대군이 단종보란할 때에 죽음으로 충성 지켰던 뭐 성삼은 그런 후손이다, 뭐 이런 것과도 뭐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 철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또 열심으로는 율법에 어긋난 교회를 핍박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울이 말한 육신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아무리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운다 할지라도 내게 비하면 세 발에 피고 이건 진짜 뭐 뻔데기 줄 잡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의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자기 역시도 육신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거나 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은 바울 역시도 육신의 걸 신뢰한 사람이다 이런 것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들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가 이걸 말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7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가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그런 육신의 모든 조건들이 비록 이스라엘 안에서는 위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조건을 다 버렸다. 내가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아, 바울이 예수 때문에 그런 육신 것을 다 버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 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버리고 싶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자기 수중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힘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버림을 잃었다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버려지게 된 거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신앙이란 게 뭐냐면 항상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이라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려라 이런 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질 아니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 것을 버려라 그랬다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돈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가 돈을 버려라 그랬다 해가 그걸 버릴 수 있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바울이 그처럼 신뢰했던 육신의 조건들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은 바울을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서 일한 결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로운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육신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냄새나 더러운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육신 조건을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말하기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가 이것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다시 그것을 버린 자기 행위를 말하고 내세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결과라는 것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알게 된 바울의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을 말을 해요.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다. 잃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말한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인지 자랑거리 될 수 있는 육신 조건들 그건 몽땅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얻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짐으로 인해서 자연히 지금껏 바울이 중력이 있던 육신의 것들이 물러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달라지게 된 것이 뭐냐면 삶의 가치관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바울의 유익하던 것들이 다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달라진 가치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세상을 살 때 이것 다 유익하던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지금껏 신뢰한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는 뭐냐면 육신의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의미 없는 거 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 아니면 주시는 것들은 이건 다 해로운 거니까 안 가질랍니다 이렇게 거절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롭다는 것은 육신의 것 자체 해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속마음이 해롭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 가지지 말고 몽땅 다 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 그게 아니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걸 얻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얻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런 지식을 고상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민감 반응하는 것은 가지고 못 가졌다는 항상 여기 민감 반응을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땅의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이것으로 사람 평가하고 성공의 일부를 말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세상 것을 가졌다는 것이 전혀 쓸모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이 발견한 지식이에요. 세상 것을 가졌다는 것이 천국에 기준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척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대로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대로서 잃어버려야 될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신자로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과연 육신의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로운 걸 여기고 살아가는가 그걸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세상 사람 가치 기준 그걸 그대로 가지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못 가진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해버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세상 것을 가지고 못 가진 것을 대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해가 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또 성경은요 가지고 못 가졌다 이것을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뜯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자가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좀 이상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이라면은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자에게 주는 것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그런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은 무슨 사상입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평준화거든요. 있는 사람의 것, 이걸 빼앗아가지고 없는 자에게 줌으로써 모두를 평등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는 그런 예수님도 안 맞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의 것은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요즘 세상에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바로 이런 얘기죠. 그래 이걸 이해를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있고 없는 것을 뭘로 말하냐면은 이건 영적인 것,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더 주고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복음 그 말은 무엇을 가진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말씀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누가 가진 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진짜 가진 사람이냐. 세상에 볼 때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이죠. 또 출세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 세상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 그런 사람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가진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가졌다는 건 소유했다 내 손에 쥐어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네가 나누고 있느냐, 나눈다면 네가 진짜 가진 사람이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줬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준 것인 겁니다. 나누라고 준 것이지 이거 줄 테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나눈 사람이 진정한 가진 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돈으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가졌는가? 은혜를 가졌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를 가진 자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을 가졌는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 없는 자가 뭐냐면은 실제 가진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누지를 아니한다는 그런 뜻에서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결국 은혜 음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는 사람. 그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의 것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경은요 가졌다 가지지 아니했다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조건에 전혀 마음 두고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 애당초부터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 평가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을 기준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기준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육신의 조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처럼 쓸모없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해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서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육신 조건부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은 자로서 육신의 것이 예수님에게 해가 되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바로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가 신자지 육신의 것을 내세우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여전히 육신 조건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행하신 구속의 일을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자연히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살아갈 때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이 땅의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편에서 볼 때에 진짜 육신의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를 얻으시고 세상 것은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신자로 정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그 마음속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을 잊지 못한 산 저희들 다시금 깨워주시고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만 굳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듣고 지나쳐버리는 날아가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속에 머물러서 이제 나를 붙들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조건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육신의 것은 해로 여기면서 다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은 잃어버린 자로 존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세상 것이 없다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내 손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얻어진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찬송하고 참으로 남들에게 장당하게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